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13면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령명자죠. 그래서 다시 명령한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쓴 백성들 앞에 했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광야 40년기를 돌이켜보면서 그가 중간중간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의 핵심적인 그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기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냥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싸게 속에 폭 싸서 편안하게 인도해 가셨던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를 해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속에 싸서 편안하게 천국까지 인도를 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성숙한 그 모습이 천국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성숙 완료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천국 가면 그런 어린아이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성숙한 성도로 들어가면 성숙한 성도로 만족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기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한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강한 군사가 되도록 해 나가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가리켜서 황무지 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해져 있는, 짜여져 있는 그 훈련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강한 군사가 되기도 하고 오합지졸로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훈련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에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바다 끝에 그리고 낭떠러지 그 끝에 난공불락 같은 아주 높은 그곳에 낭떠러지 그 끝에다가 둥실을 만듭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그 높은 곳에다가 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아주 특별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태양을 정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 이 어미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떼가 수백 마리가 몰려들면은 독수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덤벼들면은 독수리는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까마귀 떼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탄 마귀들이 덤벼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눈을 자꾸만 사방으로 둘러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훨훨 날아올라서 은혜의 창공 위에 날아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독수리와 같은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독수리가 태양을 보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창공을 높이 날릴 수 있는 성도, 허우적거리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주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새, 위축되지 않는 제왕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훈련소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기면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복만 받으면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감사 찬송만 부르면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배는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함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것은 전투기입니다. 포복으로 기어 나가면서 팔꿈치가 까이기도 하고 힘들게 가야만 되는 훈련소에 입소한 것입니다. 훈련소에는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 방법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먼저 둥지를 들 때에 골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을 갖다 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의 가슴에 있는 이 가슴털, 부드러운 가슴털을 다 뽑아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죠.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락하고 폭신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천적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털에서 지내다가 어미가 사냥해오는 먹이 받아 먹으면서 지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가 덩치가 커가면서 날개도 제법 길게 자라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원치 않지만은 어미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합니다만은 독수리 새끼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귀찮아하고 이것이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어미독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오르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둥지 안에 있으면은 먹고 입고 자는 것 누리는 것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미 독수리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독수리 새끼가 안 나오니까요.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 위에서 막 노풀거립니다. 날개를 가지고 노풀거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밑에 깔려있던 부드러운 그 털은요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단단한 골격들이 나오죠. 독수리는요 그 골격을 만들 때 그냥 평평한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돌멩이들 그리고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 위에 이런 폭신한 걸 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 독수리 새끼는요 찌르고 아픔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보금자리는요 어미가 만들었지만은 어미가 그 보금자리를 해쳐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손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면서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조금 잘못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십자가의 돌을 발견을 했을 때 구원의 감격에 빠졌을 때 그때 울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내려놓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보금자리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아마 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파를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홀로 되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보금자리 속에 꼭 쌓아놓으시고 그곳에서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훈련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걸음마를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누워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서 손을 잡아주면서 걸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몇 걸음 걸어오는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여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빈털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회초리를 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회초리 드시죠? 그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까? 어떤 사람만 골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어느 박해 기간에만 회초리를 드십니까? 초대교회 그 박해 기간 중에, 일제시대 중에, 6.25 전쟁 중에 그때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이여 오라. 반드시 고난은 와야만 되고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만 하고 무조건 복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포진해 있는 세상입니다. 난리를 치는 곳이, 악한 마귀가 난리를 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새는요 까마귀 떼게 섞여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오른쪽을 보아도 까마귀고 왼쪽을 보아도 까마귀고 위를 보아도 까마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에 걸려도 귀신 생각이 나고 넘어져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늘 그 귀신과 친근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날아올라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솟구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드라운 털로 안락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 해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을 요구하실 때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던 바로 그것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사업과 건강과 직장과 풍요와 성공,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시가 되어서 찌르면서 고통을 줍니다. 건강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날아올라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정면적으로 부딪혀서 이겨서 나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올라가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 막 손으로 붙잡습니다. 막 잡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막 그렇게 때를 쓰는 거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신앙인들을 보면요,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정말로 궁전에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지냈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왕자처럼 지냈습니다. 혼자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죠.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나다가 장자권을 사고 난 뒤에 바단 아람으로 쫓겨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엄청 센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 그 잘나가던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울로 인해서 광야로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처음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프로그램,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훈련을 이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들도 그 훈련을 다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찌를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너는 거기에서 나와서 날아올라야 된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늘 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게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그게 또 상처를 받아서 늘 죽을 상을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와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웃을 수 있고, 저기에서 이런 아픔을 겪어도 감사하며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 성숙을 요구하실 때 주시는 것이 바로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요, 이제 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제야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진짜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잠들어 있던 진짜 기도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는요, 둥지에서 나오게 퍼덕거리면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독수리 새끼를요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요 억지로 떠밀려 나와서는 어미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서툰 날개짓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공을 날아보기 위해서 떨어지면서 막 파닥파닥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아득한 바다 위로 그냥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추락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의 고백까지도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둥지 안에 있을 때는 배고프다고 신호만 보내면은 어미가 갖다 주는데, 추락을 할 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드라운 털 위에 앉아있는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그때는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추락을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도 적당히 했습니다. 찬송도 적당히 했습니다. 예배도 적당하게 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추락을 해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퍼런 바닷물 속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 어미가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고, 그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어미 독수리가 안 도와줍니다. 가만히 치킨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빠르게 내려와서 하강을 내서는 그 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딱 받아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십니다. 추락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락할 때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날개의 짓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즉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떨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막막한데,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무런 응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때 다 놓아버립니다. 이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데, 이 날개에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날개짓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강한 날개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공짜로 만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성도들이 하나님 그 공짜로 주십시오, 공짜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강한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추락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분, 그분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내 손 딱 붙들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떨어질 때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저녁이 되었는데요, 밤이 깊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곳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개입을 하셔야죠. 그러나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고통받는 것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뜨리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자기도 모르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공을 마음껏 날면서 마음껏 사냥할 수 있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성도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어미 독수리가 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잔인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그제서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어려움 오면은 흥 그럽니다. 그 별것 아닙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해도 그 별것 아닙니다. 그냥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눈을 들어 태양을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유혹을 해도 고개를 잘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납니다. 성도는요, 훈련받은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서 그 어지럽고 힘든 거 지나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가난해도, 또 부유하게 되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디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 놓았던 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잡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채찍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넘어집니다. 그는 은혜 속에 잠겨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물론 억지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고난은 옵니다. 그래야 강한 날개를 가지고 창공,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속에 잠겨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와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좌충우충하면서 좌우로 우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다리를 쭉 뻗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